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4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로서 기드온에 관한 말씀은 마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사들에 관한 말씀이 한 편의 설교로 끝났는데 기드온은 7편의 설교로 그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다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돌아보면서 믿음의 유익을 나눌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 기드온도 자신들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렇게 반발 아닌 반발을 하게 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더군다나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이 반문 속에는 힘이 없고 가장 약한 내가 어떻게? 라고 하는 자기 한계에 매여있는 기드온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장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이기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습니다. 자신만만해야 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드온은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조건과 한계 안에 가두어 놓고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좁디좁은 안목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전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테니스 코트 위에 악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키리오스라고 하는 호주 선수인데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4차원 성격을 가진 선수입니다. 심판하고 싸우고 라인맨하고 인아웃을 싸우고 상대 선수를 비하하고 응원하러 온 관중들을 향해서 침을 뱉습니다. 그 벌금도 많이 냈어요. 그런데 이 키리오스 이전에 테니스 코트 위에 악동이라고 하는 원조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존 맥켈로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사실은 타고난 천재입니다. 운동신경이 매우 발달되어 있고 또 경기 운영이 너무 좋아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도 악동이라고 하는 그 말에 걸맞게 심판과 싸우고 또 매너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코트 위에서 비신서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테니스계의 악동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호칭을 받습니다. 테니스계의 레전드라고 하는 거죠. 전설입니다. 너무나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세계 최강 남자 테니스 복식조를 구성할 때 있어서 이 존 맥켄로하고 누구를 파트너로 정하면 최강의 복식조가 되겠느냐라고 할 때 답은 아무나였습니다. 존 맥켄로가 워낙 뛰어난 선수라서 복식이어도 혼자 다 해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저 그 파트너는 테니스를 못 쳐도 라켓만 들고 서 있어도 그 팀은 최강의 복식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존 맥켄로가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오셨는가,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의 삶과 정황 속에 찾아오셔서 이루어 주실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에 그 마음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기드온은 나라를 구할 만한 능력이나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작고 연약하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나중에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 불러낸 군인의 수에서 덜고 덜고 덜어내서 300명만 남겨놓은 것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싸워서 승리한 것을 너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에 가득 채워놓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은 때부터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과 승리하는 그때까지 사사기의 저자는 많은 지문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설득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과 전쟁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가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결말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기드온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놀라운 믿음 있는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애쓰시고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셨는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수없이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만 그 설명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겼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당연히 뒤따라 나와야 하는 그를 증명하는 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00명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 기드온이 이 적은 수로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기드온을 영웅화하는 내용으로 이 300이라고 하는 수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무엇에서 알 수 있을까요? 전쟁이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요청했을까요? 분명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는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대답을 기드온이 하고 있고 마땅히 그렇게 얘기해야 할 모범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기드온의 행보를 보면 이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탈취한 금 귀고리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당연히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거두어드린 양이 1700세겔 20kg 정도 되는 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승달 장식이나 또 미디안 왕들이 입고 있었던 자색 옷이나 또 낙타 짐승 같은 것에 둘러진 모든 장식들을 다 이 기드온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금이나 왕이 입었던 옷이나 또 그 짐승들에 둘렸던 장식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것은 왕에게 주어지는 몫이었습니다. 이 왕에게 주어지는 몫을 요구했다는 것은 기드온 스스로가 왕의 자리를 앉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첩으로부터 아들을 하나 이 기드온이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볼 때도 기드온은 충분히 왕의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섬길 진정한 왕이시고 그 왕이 전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케 하셨으니 마땅히 모든 영광이 이 왕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놓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받은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봇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히 행하게 되고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고 사사기의 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300명으로 인하여 승리케 한 그 승리를 이 에봇이 쭉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에봇을 섬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앞에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기드온이 사는 동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40년이 평온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미디안으로부터 완전 해방되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고통과 궁핍함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을 누리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면 40년의 평온함이 다 됐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 뒤에 있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사기 8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무 근심 없이 사는 40년이라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하게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의 전부였고 그들이 그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란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그 기드온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은혜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그런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정창균 목사님께 제가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목사님이 올리신 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정 목사님 지금 투병 중에 계신데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해 가시고 계십니다. 기억날 때마다 우리 정 목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올린 글의 제목이 아들과 아버지입니다. 하나 아들과 하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생각이 너무나 고리타분해서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항상 못하게 막는 그런 아버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문제로 이 아들은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아버지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충돌되어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중단된 때에 아버지는 낮잠을 주무시려고 돌아 누우셨고 이제 중간에 계시던 어머니가 아들을 달래기 위해 이제 말씀을 하시죠. 꼭 해야겠느냐?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더 말씀을 드려봐라. 이때 아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버지에게 말하느니 차라리 산에 가서 고목나무 붙들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그 말을 듣고 내 아버지가 며칠 동안 우시더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 목사님은 그 천하의 나쁜 아들이 바로 자기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였는데요.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자기 부모에게 잘못한 것은 부모가 된 내가 자기 자식에게 그대로 되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늘 두려운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 가셔서 어린 자녀들하고 가정예배 드릴 때 늘 잠언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될 것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너희는 그러지 말고 효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나중에 장성한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는 아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독수리가 정말 쫓아올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목회를 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은 성도이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 늦었지만 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기다려주시지 않더라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50년이 지난 그때의 일을 지금도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쏟아지는 눈물 그리고 울음이 있고 마음 한켠에는 내가 믿고 한심해서 한숨이 나오고 나는 평생 아버지께 미안한 아들, 못난 아들이라는 생각이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고 우리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이적 그 하나님이 펴신 강한 손과 큰 권능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두가 놀라워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로 들어서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자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이냐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쭉 살펴본 대로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속상하다고 외치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는 죄 짓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잊어버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 오늘 우리와 얼마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습니까? 저희 감사합니다. 은혜를 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길, 부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하나님께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날 기억지 않아서, 하나님이 날 버려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그 토해내지 못할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죠.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얼마나 못났는가, 우리 다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사사기의 저자가 이 반복되는 패턴, 끊임없이 반복하는 범죄, 그러나 거기에 맞춰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반복을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또 정창민 목사님이 그 아버지에 대한 소회를 토해내는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함과 후회 속에서 우리를 키우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여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크고 놀랍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의 최상급이지 거기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도 모자라지 않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하여, 또 거기에 빗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진실로 드러내 보이고 확인해 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죠.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데 우리를 어디로 끌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는 단번에 그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만큼 본질상 부패한 본성이고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끌어나가시는 그 자리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그 초점에 애쓰고 집중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모든 근거와 기준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고자 하는 그 애씀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가져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욱더 확고하게 알아갈 것이고, 그리고 어느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찬송이 나를 복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맡기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는 귀한 다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그저 헛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를 통하여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심령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며 그리고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는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다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